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14절 말씀입니다. 119114. 대한민국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가 114이고요. 중국도 114입니다. 주의 말씀과 방패라는 설교를 할 텐데 오늘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은신처와 방패 이러한 단어가 나올 때 전쟁을 염두에 둔 표현이구나. 전쟁 상황에서 방패로 막고 은신처로 피신하게 되죠. 은신처라고 하는 것은 빽빽한 구름이 시야를 가릴 때에도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은신처 역할을 하고요. 산이 가로막아서 은신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적의 표적에서 내가 몸을 숨김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나의 은신처이십니다. 여기 은신처라고 번역된 우리 말은요, 히브리어로 비밀장소라는 의미가 강해요. 다시 말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비밀장소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해리포터 영화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런던 지하 기차역에 있는 벽돌 담으로 쑥 없어지잖아요. 마법의 세계로. 다른 사람들은 찾지 못해요. 1분 전에 있었는데 1분 뒤에 없어요. 그게 비밀 장소, 비밀 처소, 안전이 확보되는. 그 다음에 단어는 방패입니다. 화살이나 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거죠. 멀리서 보이지 않는 적이 날린 화살, 가까이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적이 두르는 칼. 주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방패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63회 등장하는데 성경에 최초로 사용된 경우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그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그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천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이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우리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외치는 시편 115편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제가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이 말을 아마 설교하면서 수십 번 반복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깨닫고 확인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립지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한국에 비무장지대가 있죠. 비무장지대라는 것은 전쟁이나 분쟁을 휴전한 상태에서 군사활동을 여기서는 하지 말자라고 약속한 지역이에요. 그쪽에서는 총 휴대 못합니다. 중립지대예요. 한반도 전체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남과 북 사이에요.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이 4km 이 띠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버퍼존, 안전지대를 만들어놨죠. 거기에서는 어떤 군사 행동도 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군사 행동이 없는 총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속이기 위해서 어떤 뭔가가 일어나는 이것은 내 상상이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큰 착각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이제 여러분 외우셨겠죠?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게 됐는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악한 자를 the evil one 그 악한 자 그렇게 돼 있어요. 특정하게 악한 자가 있어요. 특정하게 악한 자 영적 존재가 있어요. 마귀를 뜻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까지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서 다시 상기를 해요. 저는 저 자신이 깨어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볼 때, 암송할 때 이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뭔가를 도전받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문맥에서의 의미는 그 삼키는 대상, 삼켜지는 그 대상은 대열에서 낙오된 양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양물의 본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요. 그러면 누가 삼켜지는가? 그 후보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죄 가운데 있다든지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 가운데 머문다든지 기도와 말씀이 전혀 없다든지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미 먹혔거나 표적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영혼을 약탈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그런 존재가 있다. 어떤 기회인가 하면은 내가 약해질 때까지 우리가 잠을 많이 못 자거나 또 이렇게 먹는 것이 부실하거나 할 때 몸이 취약해지면 동일한 바이러스고 동일한 감기인데 그때 감기를 걸리잖아요. 영적으로 취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 틈새를 목표물 주의를 배회하든 틈새를 보고 있든 적당한 기회를 노리든 그가 다가오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단어 하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마귀라는 단어 그렇게 뭐 유쾌한 단어는 아닌데 이 마귀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볼로스. 자, 이 마귀라는 단어 디아볼로스는요 존재의 고유한 이름이 아닙니다. 직무 명칭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 과장, 누구누구 시장, 아니 누구누구 대통령 그렇게 하면은 뒤에 있는 그 과장, 부장, 대통령 그것은 직함이잖아요. 그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붙는 그것은 고유한 이름이고 뒤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묘사해요. 이 마귀라는 것은 그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고 그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 직무 명칭이에요. Job description을 말해요. 대통령 조 바이든 President Joe Biden 그렇게 할 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고유한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직책, 타이틀, 직위. 그래서 마귀라는 디아블로스라는 명칭은 직무 명칭인데 그가 24시간 쉬지 않고 수행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헬라 사전에서 바로 들춰보면 찾을 수 있는 그것이 더 슬렌더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 슬렌더러, 슬렌더러, 중상 모략하는 자,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나쁘게 말하는 자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마귀라는 표현도 나오고 사탄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예뱀용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마귀라고 디아블로스라고 나올 때 그가 하는 직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는 자예요. 자 잠시 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여자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창세기 3장 1절에 봅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가 바로 마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이런 접근을 할까요?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하와가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좋은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슬렌더로 나쁘게 말하는 자가 지금 접근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미리 판을 깔기 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마귀라는 이 이름은 직무라고 했어요. 직무 명칭이라고 했어요. 뭐를 나쁘게 말하는 직무를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면은 감사해야 될 모든 것이 자취를 감춥니다. 나쁘게 보이니까요. 마귀가 와서 내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감사해야 될 뭔가도 참 많은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이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워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결과 교묘하게 이 목소리에 넘어가면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가 원하는 대로 나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접근합니다. 그 전문 영역이 바로 이렇게 작동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간질을 할 때 이런 말을 쓰죠.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좋은 친구 아닙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과하게 액션을 벌여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눈이 막 두부럭 커지면서 이렇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지금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저 나무 과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너희를 속이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창세기 3장 5절이 놀라운 것이 속이는 자가 거짓말 전문가인 존재가 결코 속임이 없는 분을 향해서 속이는 자라고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속이는 전문가가 속임이 전혀 없는 빛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너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둠과 거짓인 그 존재가 빛과 진리이신 분을 아주 나쁘게 지금 말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의 직무가 나쁘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달리 보입니다. 이게 희한하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듣고 사전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희한하게 그 말한 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하고 보암직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달리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을 품고 있는 신비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나쁘게 말하는 자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곁에서 그 사람 조심해 라고 말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의심하게 하는 눈으로 내가 바라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 조심해 라고 말한 사람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묘사하는 다음에 나는 누구일까 맞춰보십시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다. 나는 누구일까 여기서? 답은 중상모략입니다. 모든 것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개인의 삶에서 일을 할 때 역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는가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할 때 다시 말해서 나쁜 식으로 말을 할 때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모습이 드러나는가 첫 번째는 불합리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불합리한 행동이요. 보통 음주운전은 위험하다는 거 압니다. 술 안 마셨을 때는. 근데 술 들어가면 희한하게 평소에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그 행동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술 마시게 되면 내 보호하는 생각들이 풀리면 이런 불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을 믿고 말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거짓을 믿고 말하도록. 저희 집 이웃에 1층에 플랫 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매일 자동차를 정말 문자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차를 해요. 오늘 또 제가 아내와 함께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십몇 년 전에 대만에 자동차 세차 강박증에 걸린 남자가 있었는데 더러운 옆집 차를 허락 없이 세차했어요. 그래서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경찰차가 현장에 출동했는데 경찰차까지 세차했어요. 이게 강박 현상이거든요.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는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겨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돌로 자기 몸을 해치잖아요. 왜 귀한 자기 몸을 해쳐요? 악한 자가 뒤에서 부추기면은 그러한 자기 몸을 해치는 일까지 있거든요. 손목이나 손등에 칼끝으로 상처를 낸다든지 각양 중독, 담배, 술, 마약에 이렇게 그 몰입한다든지 담배 끊었던 사람이 언제 다시 담배 피웁니까? 어떤 일로 분노하거나 실패감에 괴로워하거나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 다시 담배를 찾게 만드는 거죠. 뒤에 뭐가 있다? 무언가가 충동질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가 나도록 주먹으로 벽을 칩니다. 이 분노 가운데 뭔가. 어떤 사람은 벽에 머리를 쾅쾅 부딪혀요. 그렇지 않아도 나쁜 머리를 부딪힙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은 뒤에 그냥 기분 나빠서 그랬어요. 근데 배후에 뭔가가 작동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살 충동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뒤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충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갑작스런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 원인을 알 수 없이 두려움이 생긴다든지 미움이 발생한다든지 우울감이 있다든지 분노, 음란 이것이 강하게 작동할 때는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 영적인 것이 공격하고 있는 중인가? 갑작스럽게 불화살이 날아와서 확 꽂히듯이 그러면은 사람이 휘청하잖아요. 불화살을 맞았을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격심한 영적 불안이 있으면 여러분은 의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불안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억눌림이 있겠죠. 억압이 마구 내려 누르는 그런 힘. 그러면 주위에서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 무기력하게 뭔가 시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옆에서 중보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 영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마치 가꾸지 않은 정원을 시간이 지나면은 좀 깨끗해지겠지 아닙니다. 치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정상을 감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양의 복지와 안전과 행복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다. 양이 다른 양떼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의 복지와 안전은 목자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연약한 양의 속성을 가진 내가 피할 수 있는 은신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 그 방패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에게서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 은신처. 이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방패화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상 가장 큰 지혜롭고 전략적인 방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은 진리 싸움이라는 것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삶 가운데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쁘게 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이 거짓의 아비 마귀, 그의 힘이, 그가 붙잡고 있는 이 그립 있잖아요. 이 소나기의 힘. 그것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풀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언젠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비전을 본 것은 아니지만 저 10년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그 문어 있잖아요. 문어. 발이 막 있는. 그것이 대상을 꽉 쥐고 있는데 그 대상인 사람을 위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했을 때 문어 발이 몇 개죠? 8개인가요? 꽉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리 하나가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딱 떨어지고 3일째인가 4일째인가 그게 마지막 잡고 있던 그 다리가 떨어지면서 확 물결이 휩쓸려 가는 것처럼 제 마음의 그 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스탑을 하게 되었죠. 아 이제 승리가 이르렀구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는 진리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번 목요일 저녁 7시에 아이들 4명하고 30분간 줌을 했습니다. 그 무익한 종들 있죠. 주한, 태양, 찬빛나, 하나. 지금 현재 다섯 구절을 영어로 암송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암송 구절이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Do not be conquered by evil, but conquer evil with good. 그래서 이제 제가 소리 내어서 암송시키고 주먹을 쥐고 큰 소리로 쇼팅하면서 이제 몇 번 암송시키고 하는데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방에서 하는 것보다 줌으로 하는 게 이 녀석들 주목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구나 이번에 발견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다섯 번째 구절은 설명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이제 왜 악을 악으로 정복할 수 없고 선으로만 정복할 수 있는지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자 어둠으로 어둠을 정복할 수 없잖아.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정복되는 건 맞지. 그랬더니 태양이가 그럼 악한 것이 어둠인가요? 라고 영어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 아빠보다 똑똑하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격려하기 위해서 예스! 대답한 다음에 제 앞에 있는 그 독서등 램프를 끄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방 전체를 이제 밝히는 설치를 끄고 그러니까 아이들 화면은 줌 화면은 밝은데 제 그 화면만 새까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어둠이야. 자 그러면 이 어둠을 목사님 스크린이 어두워졌는데 이걸 어떻게 정복하지? 그러니까 네 명 아이가 다 스위치를 올리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스! 그러면서 다시 불 두 개 켜고 환하게 줌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굴복시켜요.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것이고요. 선으로 악을 정복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진리인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불화살이 누구의 화살이라고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너가 있어요. 그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아하, 이게 마귀구나. 마귀가 날리는 불화살이 있구나. 사도바울이 이 서신을 작성하던 당시에 헬라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에 의하면은 당시에 세 종류의 화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보통 화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 그 브레이브 하트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그 화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화살 촉을 시위에 당기기 전에 타르 같은 데 묻혀요. 타르 같은 데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촉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날리는 거예요. 그럼 불 있는 가운데 이제 상대방에게 명중을 하겠죠. 그게 불화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런 화살도 있었다고 합니다. 촉에, 화살 촉에요. 액체인 가연성 물질을 함유한 화살이에요. 다시 말해서 화약은 아니고 가연성 액체 물질을 화살 촉에 넣는데요. 화살이 날라서 맞을 때 그것이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런 화살을 불 나르는 막대기라고 칭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세대는 이 영화를 알 텐데 실베스터 스탈론이 주연한 람보라는 영화인데 그 람보에도 보면은 이 날아서 그렇게 충격이 있는 가운데 터지는 그 불화살 있죠. 어쨌든 어떤 형태의 화살이든지 간에 외부에서 날아와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의심과 상상력과 욕망의 형태로 우리 감정 가운데 이 불화살이 와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확 꽂히면은 의심, 불안, 걱정, 두려움, 미움, 분노, 탐닉, 중독 다양한 것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은 방패가 필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방패는 더 쉐이프 방패입니다. 이렇게 문짝처럼 방패 생긴 방패예요. 손방패가 아닙니다. 이만한 손방패가 아니고 내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방패예요. 사람의 키만 한 문짝만 한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여섯 겹의 동물 가죽을 무두질 해가지고 단단히 엮어서 만든답니다. 동물 가죽 여섯 겹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그 쇠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훨씬 가벼우면서도 강철 같은 내구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방패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이 하는 매일의 일과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방패를 매일 아침 준비해둔 기름병에서 기름을 천조하게 이렇게 묻혀가지고 방패 표면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닦는데요. 기름을 먹이는 거예요. 기름이 뭘 상징할까? 저에게 다가온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름을 먹인 방패를 물에 흠뻑 적도록 담가두고 물이 흠뻑 적셔진 가운데 그것을 말린대요. 그것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말씀의 암송의 중요성을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 보통 방패가 아닌 거죠. 오늘 여기서 보니까 믿음의 방패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방패예요. 초자연적인 이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무력화시킵니다. 이 믿음의 방패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질문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드러냈어. 그렇습니다. 드러냈어 믿음이 생깁니다. 무엇으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요.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도 듣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아까 집사님이 암송할 때 그때 들었습니다. 주의 대화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많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기 입으로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장담 큰데 몇 주 전에 말씀을 암송했던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했던 성경 형제나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암송했던 지용 집사나 그들이 생애 가운데서 투입한 그 시간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아마 가장 인텐시브하게 자기 귀로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자기가 고백하는 그 말씀을 최초로 듣는 자기 귀로 듣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유람으로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과 그 그러니까 크루저선을 탑승하는 경우에 크루저선을 여러분이 탑승하시면 밥할 걱정 안 하죠. 뭐 청소할 걱정합니까? 애들 학교 발에다 주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는 그냥 즐기고 대화하고 누워 자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근데 크루즈 하는 그 모델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는 합당한 모델이 아닙니다. 전쟁에 투입되었다라는 그 모델이 맞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대적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속임이라든지 방패라든지 요새라든지 피흘림이라든지 피난처라든지 이런 용어들 전부 다 전쟁과 관련된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함부로 사는 그런 이들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의외로 이 세상은 힘이 세고요. 미디어가 힘이 셉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거룩한 결심을 했다 해도요. 미디어 앞에서 무너지는 것 제가 정말 많이 보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미디어 앞에 수없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취약해지고 무너지는가? 빛과 진리와 생명을 담고 있는 이 주의 말씀에서 무너질 때 언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력해지고 영적으로 일어서는가? 예외 없이 빛과 진리와 생명을 담고 있는 이 주의 말씀과 가까워질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와 관련된 진리, 성경 말씀이 다 들어있고요. 나를 둘러싼 세상과 관련된 원리와 진리 다 들어있고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 내게 화살 날리는 원수에 대한 진리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보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하셔서 감동 주셔서 어떤 구절들을 조금 더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전략들이 다 풀어져요. 저는 그것을 느꼈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 다 담고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중을 그리면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밤낮 묵상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는 그 암송 작업 지금 하시는 것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간에 조금 뭐 삶에 안 좋은 일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떤 한두 걸음 뒤 물러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서너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세요. 뒤로 물러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발짝 물러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 바로 거룩한 결심하시고 서너 발짝 더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벽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붙드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